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0월 14일 월요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1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닌 말씀, 로고스라는 호칭으로 복음을 시작한다. 요한의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은 우주의 이성적 구조를 가리키거나 논리와 이성의 개념을 지칭하는데 로고스를 사용했다. 유력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은 현실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절대적인 완전함이 존재하는 천상의 불변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썩어지고 변화하며 위에 있다고 여기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완전한 실체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이 땅의 영역이다. 어떤 철학은 로고스를 영원한 형상과 유한한 지상의 형태 사이의 추상적인 매개체로 정의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를 사뭇 다르게 정의한다. 요한은 진리인 로고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딘가를 떠다니는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고스는 인격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셨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한다. 거하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천막을 치다 라는 뜻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성소, 즉 천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을 생각하게 한다. 그와 같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묵상. 본문에 기록한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 사람이 되어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교회 증언 8권 286.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경배드립니다. 비록 제 마음과 처소가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 끝까지 동행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희망스러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다시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의 해체 조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서론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전체 서론을 잘 알아야지 그 기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숲을 알아야 알고 나서 나무로 들어가야지 그 상세한 부분들을 전체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로 시작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와 굉장히 다른 출발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이루어놓은 영광스러운 정복의 승리는 사사기에서 모두 실패의 역사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통일된 리더십이 사사기에는 다 붕괴됩니다. 이스라엘은 개개인의 부족들이 단일체 혹은 한두 부족의 연합체로 분배받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정복신학과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사라지고 오히려 실패의 역사들로 사사기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론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개개인의 사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상황을 보여주는 서론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론 부분입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의 결과를 다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에는 여호수아서와 정반대 실패의 흐름을 암시하는 똑같은 질문과 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기 전체를 감싸는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됐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에 가보면 사사기 20장 18절에는 똑같은 질문과 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 두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 족속과의 대결, 전쟁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 한 지파인 베냐민과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가? 이것이 사사기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동족을 향한 전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테두리가 되는 서론과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본론이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도 역시 동일하게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열어가는 서론인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고 결론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과 결론이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두 이야기에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서론의 여호수아가 죽은 후와 결론의 레위인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서론은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맞상대가 되고 있는 결론에서는 사사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레위인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우상까지 제조하는 레위인의 비참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결론의 두 번째 부분인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죽음과 동족 상전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군사적인 지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정신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역할을 대신할 리더십이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제장 제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레위 제장들이 지도가 되어서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끌어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전국 각지에 48개 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레위인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인 서론은 이스라엘이 동족 상전의 자멸로 기르고 이끌어간 두 가지 근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인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각자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잔류민들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벌인 땅 차지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다로부터 단까지 한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다는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도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도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므낫세 지파도 사사기 1장 27절부터 보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 지파도 사사기 1장 30절에 보면 기드론 주민과 나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셀 지파도 사사기 1장 32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을 가운데 거하였으며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 지파도 1장 33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단 지파도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와 단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쫓겨서 산지로 도망가는 비극적인 장면까지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서론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경고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한 이 전쟁에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으로 이 서론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13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이 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쫓아내려는 이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것이라는 이 약속은 공허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올무와 가시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며 피차 왕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첫 부분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였다면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인 우상 숭배를 배우고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첫 부분이 이방인을 진멸하지 못한 것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신앙이 변질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어버리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사기의 본론인 사사들이 이야기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을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그 열매와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이방인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다시는 이방인의 굴레에 매이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사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잘못된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사기 결론에서는 쓰디쓴 그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인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은 두 가지 레위인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너무나 지극히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모세의 손자인 이스라엘 체북단의 단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한 떠도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때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최북단으로 향하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신상을 훔치고 모세의 후손인 그 레위인을 데리고 올라가 제장으로 삼고 자신들의 땅에 새긴 그 신상을 두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숭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인 우상숭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레위인이 우상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행하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과 그를 환대하는 그곳에 우거하는 에브라임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마치 흡사 제2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베냐민의 도시 기브아가 마치 악명 높은 죄악의 도시, 그리고 죄악으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레위인의 첩을 윤간으로 살해한 베냐민에 대해서 유다를 선두로 해서 전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베냐민은 거의 멸족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진멸전쟁을 벌여야 할 이스라엘이 동족을 향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국가적인 불화로 분열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될 날을 기다리며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 지도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그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망적인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줄 왕을, 지도자를, 이것은 물론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왕을 고대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의 연합을 통해서 측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하여 도덕적 가치에 있어 사람을 높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영예와 위대함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부여하신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들의 능력은 연약입니다. 이기심은 부패성의 정수이며 인간이 그 세력에 굴복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정반대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들, 가족들, 그리고 개인들은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동료 인간들을 다스리기를 갈망합니다. 자아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채 제어되지 않은 그의 경향들을 쫓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그의 최상권에 그들이 굴복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의로운 원칙들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오감들은 더 이상 삐뚤어지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의 기능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대상들에게 행사됨으로써 악용되고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과 생각과 정력들이 순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품성이 형성되고 죄의 저하가 극복될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신뢰가 초지일관하지 못하도록 허락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마음을 금지된 것들로 이끌 기회를 엿보며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마음을 세상의 사물들에 단단히 붙잡아 맬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흥분시키고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유익이 되지 않은 것들에 그대의 애정을 단단히 붙들어 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할 일은 침착하게 이성과 양심에 복종하면서 모든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에 붙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탄은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은 품성 가운데 있는 영적 악에 대한 점진적인 정복 사업입니다. 식욕과 정욕은 정복되어야 하며 의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놓여져야 합니다. 사탄은 속이고 잘못 인도하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꾀어 불순종의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모든 마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감을 그릇된 생각들을 통하여 혼란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리키도록 세워놓으신 표지판에 그의 거짓된 글을 새겨놓음으로써 지게표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봉사 사업을 하고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통제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은 이 악의 대리자들이 영혼으로부터 온갖 빗줄기들을 가리워버리려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악으로 기우는 선천적인 경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릇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신실한 파수꾼들이 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영향들을 받아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에 배치되게 행해온 사람들일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제물도 되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탄의 유혹들이 그대의 마음과 일치된다고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대적 사탄을 피하듯이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사탄의 일은 영혼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의 확실하고 변개감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릇된 전제들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갖 부류의 시험들에 대한 한 가지 치료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자아와 죄된 본성들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 결코 실패함이 없는 지지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대비책이 우리를 위하여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실패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지극히 광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말과 행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생각과 느낌과 갈망으로도 범해질 수 있다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심령은 그분의 계율들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주장들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조금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충성된 영혼은 신령한 능력을 가진 율법을 보게 될 때 즐거이 전적으로 영적인 순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명들이 그 본연의 능력 그대로 영혼의 가슴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극도로 악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의롭다 함이나 자존심, 자기 영광은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자아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며 위험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그 영혼은 그의 유일한 치료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두려워 떨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제단에 관한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 종에 관한 법.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폭행에 관한 법.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임자의 책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다루기 힘든 지체.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의 모본을 본받을 가치가 없다. 그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우리의 거룩한 주님께서 높이신 표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집집을 다니며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말을 많이 한다. 그대의 표현은 과장되고 자주 실상과 다르다. 그대의 언행이 마지막 날에 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든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대가 받은 교육은 품성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의 언행을 순결하게 하도록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매우 크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을 훈련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생각하는 일이 쉬워지도록 하라. 영성과 참된 경건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라. 그대의 대화는 자주 저질적이다.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이 기만은 그대가 깨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그대를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대는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대의 아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며 진리의 거룩한 요구를 모른다. 그는 부모에 의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자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다고 인정하기를 금하신다. 그대는 그대의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대로 행하며 완고하다. 그는 참 예절을 모르며 일상에 예의도 없다. 그는 거칠며 수양되지 않았고 사랑할 줄도 사랑받지도 못한다. 그대는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어놓는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먹칠을 한다. 이 소녀는 교육받은 위선자가 되는 길에 올라섰다. 그는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르지만 그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쭐하게 생각한다. 개혁사업이 그대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대는 대화에 있어서 단정해야 하며 가정을 지키고 가정일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대가 해야 하는 가정의 가벼운 일들은 그대가 끈기와 근면으로 나아가면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혀를 통제해야 한다. 그것은 큰 것을 뽐내는 작은 지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재갈과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굴레를 필요로 한다. 그대의 대화는 저질적이고 그대는 값싼 대화에 잘 빠진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대가 이 글을 읽을 때 주께서 그대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대가 아내와 어머니로서 온유한 위엄을 옷 입기 바란다. 아버지에게 부과된 책임이 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대의 아들을 제어하는데 그대들의 노력을 연합해야 한다. 그대는 내적 단장을 열렬히 추구해야 한다. 온유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단장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가치가 있다. 인내와 은혜와 겸손으로 그대는 그대의 불쌍하고 기만당한 아들에게 기독교의 기초 원칙들과 참된 예절과 그리스도인의 범절을 가르칠 수 있다. 그대는 자주 성급하고 사납다. 너무 늦기 전에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예수께서 그대를 초청하여 오라고 하신다. 그에게 배우라고 하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시다. 그대에게 주어진 약속은 확실하다. 그대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대는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대의 영혼을 속이지 말고 그대 자신을 영원한 빛으로 시험해보라. 현재 상태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에스참이여, 그대가 올바른 영향을 끼쳤다면 그대의 남편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유용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모본과 영향력은 그가 교회에서 구원하는 가마를 끼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정의 영향이 선을 위한 그의 노력에 반대 작용을 하였다. 그대는 교회 장로의 아내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개혁하라고 호소하신다. 그대의 남편은 마음을 정리하고 집안을 질서 있게 할 책임이 있다. 그가 회심하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온 가족이 진리를 통해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자매여,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함으로 그대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